성경을 읽다 보면 빙글에 웃음이 묻어나는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게 감탄이라기보다는 빙글에 웃음이 나는, 야 과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웃음이 묻어나는 구절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내가 없지요. 아내가 없으니까 애 낳는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사역을 하면서 뭐 그때는 산부인과도 없고 뭐 산파들이 대개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고대시대니까 집에서 아기를 낳았을 테니까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아기를 낳는 가정을 아마 옆에서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기 낳는 장면을 옆에서 아주 실감나게 구경할 가능성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너희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한다. 이게 애 낳는 걸 옆에서 그렇게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별로 낮은 이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이해하는,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더 실감났을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끌려가가지고 간수장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는 수고를 또 하겠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내가 가다가 여러 날 굶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고통을 한 번 더 하겠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는 남자라서 자기가 직접 애를 넣어본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아내가 애 낳는 걸 지켜본 일도 없는데 해산하는 수고, 이게 뭘 뜻할까요? 아마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이 땅에서 인생 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크고 극악스러운 고통이 아마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단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광고에 말씀드렸듯이 종기 형제와 정욱자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오전에 방문을 해보니까 참 해산하는 수고를 어떻게 했는지 이 정욱자매 이 아래턱이나 얼굴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얼굴이 버겁게 달아올라 있어요. 첫애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순풍 나왔는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5시간도 안 돼서 첫애를 낳았다. 이건 엄청난 은혜고 기적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태어났지요. 이렇게 아기를 낳은, 이제 아기를 낳은 지 몇 시간 되지 않는 산모가 아래도 아프고 뭐 이게 뼈가 맞물려 있다가 분리되면서 자궁문이 열리고 애가 이렇게 쑥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몸이 온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애가 사실은 쑥 태어나는데 이제 격려차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했다 해놓고 야 니 애 잘 낳았네, 네 명 낳을 수 있겠네, 또 낳아라, 다섯 명 낳아라, 이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죠. 사실은 애를 놓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결례 중에 사실은 하나일 겁니다. 옛날 우리 시어머니들이 그런 결례를 많이 행했습니다. 딱 놓고 딸, 아이고 또 딸이가, 지금 수고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고생해서 애기를 놓은 것도 큰 고통인데 딸 낳았나 라고 얼굴을 싹 굳히면서 안 되겠다 다음에 아들 놓자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음이 쾅 무너지는 거죠. 그만큼 해산하는 수고는, 생명이 태어나는 수고는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어쩌면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역시 또 성경을 읽다가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생명 탄생과 관련돼서 구원과 관련해서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이사야 5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이 조금 실감이 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많이 들고 있는 개역과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것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 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둥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어떤 구절인지 감이 오십니까? 너희를 파낸, 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 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돌을 캐내는 겁니다. 돌을 캐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조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캐낸 그 우묵한 우둥이, 웅둥이, 그 너희를 뜯어내고 난 남은 돌덩이, 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봐라. 이게 뭘 뜻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었다고요.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특별히 모델로 택해시가지고 모범 삼으시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죄악의 역사 속에서 옛 언약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말할 때 처음 사람을 만드시는 수구가 흙을 빚어서 만드는 수구가 더 수고스럽습니까? 바위에서 돌을 뜯어내가지고 바위를 조각해가지고 한 사람을 새기는 게 힘듭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멀리 굴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는 수구보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 수구가 얼마나 더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위를 뜯어내가지고 바위를 조각해서 사람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표현하는 이사야의 영감 넘치는 시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바위를 뜯어내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는 수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구나. 그런데 흙을 빚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수고를 기울였던 바위를 뜯어내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했지만, 초청했지만, 그렇게 율법을 주셨고 옛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으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지독스러운 죄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범죄하며 그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이 죄악스러운 욕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옛 언약을 주시고 말라기를 끝내는 천년 동안의 기간 동안 지켜보신 결과입니다. 여기서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바위를 뜯어내는 수고, 그거보다 더 수억만 배의 더 높은 수고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제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시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바위를 조각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새겨내는 그것, 그거 비교할 수 없이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른 살에 넘는 그 성년의 그 몸을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던 그 당대의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으시고 온갖 채찍과 모욕과 비참함 가운데 그 예수를 방치하시고 울부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못 들은 채 하실 그런 무관심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심장이 떨려오는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예수를 처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순간 혹시 여러 시간 동안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각되어지고 감동으로 밀려와서 그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경험도 모두 하찮게 여겨지면서 이것이 구원이구나 감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남이라는 것,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도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도 두 번 다시 행하고 싶지 않은 가장 끔찍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물을 확인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소중하고도 보배로운 우리에게 숨겨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더욱더 성숙해가야 할 것을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 2절에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이 편지, 어쩌면 마지막으로 쓰고 있을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의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으로 의로우신, 아무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인해 주어진 소중하고도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사도들만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그 구원과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소중한 믿음 이외에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구분이나 그 어떤 자격이나 책임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 없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선물, 그게 믿음으로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의 인사말 1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더욱 깊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이 넘친다라고 2절 인사말에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을 인생 가운데 누리고 싶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만약에 제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묻는다면, 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뭘 원하냐? 물론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지혜와 지식 조금 뭐 그렇게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정사에 매달려야 되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 속에 이런 깨어름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자기 시간도 없이 고생만 할 거다라는 이 생각이 뻥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야 정영차 너 뭐 받고 싶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가지를 주시려거든 평안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체제에 있더라도 제 마음이 부유하고 참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엄습해오는 육체적인 고통이, 저의 뼈마디나 모든 관절들을 찔러오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평안을 희한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마음껏 배부르고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이 넘쳐도 자고하지 않는 겸손한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평안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평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을 깨치고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뜨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인사말이 뭘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사실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지금도 고대 근동 사막에 건 베두인족들, 유목민들에게 쓰여지는 인사말이지만 그때도 보편적인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런 수고와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구원의 가장 큰 열매를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곧 평안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신 이야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평안이 있을지요. 이 평안은 오늘 베드로의 인사말에 의하면 억만금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깝깝하고 긴장이 됩니까? 그럴 때 더 엎드리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과의 사귐을 더 깊이 공고히 할 때 얻게 되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그렇게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때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신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는 10절 앞부분과 10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 앞에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결국 장차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상태로라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은혜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맛보았던 기쁨이나 뭔가 평안이 있다라는 그것은 장차 우리가 확인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환영과 비교해보면 그는 억만분의 1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닐 만한 정말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환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지요. 사실 베드로 후서가 오늘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면서 신령한 지식,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들었을 법했던 로마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그 다음 동방시대에 동방 쪽에서 밀려오던 여러 하나의 좀 이런 잡신들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가르침을,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좀 저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플라톤 기억나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철학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신령하다. 그래서 마음, 이성, 그 다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결하다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몸, 그 다음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만을 온전하게 장착하고 구비하고 있으면 우리 육체적인 욕망이나 육체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 이걸 한자로 신령한 지식을 강조한다 해서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를 가르쳤던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신령한 지식, 뭐 철학적인 이야기, 뭐 뭔가 영혼을 구분하는 이런 어떤 세상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지식인 것을 강조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부터 더 깊이 알아가라, 지식을 강조하고 참된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끝까지 갑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장부터 3장까지 베드로는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혼탁한 가르침과 시대 사조와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모임에 그래서 우리는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취사선택하면서 아 요거는 좋겠다 여기는 안 가도 되겠다 라고 한다면 물론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들보다는 뭐 다른 목적으로 그냥 사사로운 모임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을 전제하면서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모임에 충실할 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첩경이 되는 거겠죠. 후세대교회가 지금까지 6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가족이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드려왔던 예배들, 모임들, 우리가 강조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연말이 되면은 다음 해에 추천 도서와 필독 도서를 선정해서 여러분에 발표하고 두 달씩 한 달씩 책을 읽어가면서 또 도서 나눔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바쁜 시간을 더 바쁘게 만들려고 장난스럽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빠듯한 호주머니를 틀어서 책 한 권 만 원 이만 원 주고 사게 만드는 그런 약 올리려고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바쁜데 지붕 뚫고 하이킥 보기도 바쁜데 말이지 어떻게 성경까지 읽으라고 말하나 잔인하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 왜 자꾸 이거 내주나 귀찮기 싫이.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란 사실입니다. 차라리 정말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뉴스 조금 내려놓으시고 드라마 큰 결단 하셔야 되죠.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드라마를 꺼내야 되죠.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회 프로그램에 조금 더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과 알아가야 될 그 지식들이 성경과 또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쓰여진 여러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겁니다. 약간 농이 섞여 있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선정하는 6권 또는 지난 뭐 2년 전만 해도 12권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제가 책을 사 모으는 것은 수백 권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한 3, 40배 이상의 수고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책을 4, 500권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쭉 보면서 다 읽느냐 물론 다 안 읽을 때도 많지만 어떤 책은 서론과 1챕터만 딱 읽어보면 이 책의 가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뻥이다. 그 중에서 골라낸 12권의 책, 6권의 책들입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이 개념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식의 길들 중에 참된 지식과 우리 신앙의 길들 중에 이거 정도의 개념은 이번 올해는 익혔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믿음 안에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한 책들 6권, 12권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막바지 이르렀고 지금 계속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책 좀 많이 읽읍시다. 성경도 많이 읽읍시다. 후세대 교회를 통해서 제가 듣고 싶은 목사로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후세대 교회 아 참 가족 같은 분위기라면서요 라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를 출석하거나 다른 분들에게 분위기가 참 좋다면서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인사말은 목사님 설교가 좋다면서요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좀 더 겸손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보다 진짜 뭐 단임 목사라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 후세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후세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고백을 사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서 있는 이유는 따뜻한 분위기를 서로서로 누리게 합시다 라는 것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웠다가 좋은 분위기를 누렸다가 정작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져 버린다면 주님 앞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구원에 관한 그 지식들이 참으로 미천하고 천박스럽게도 비어 있다면 뭐가 그게 교회로서의 위대한 색깔이며 목사로서 무엇을 가지고 목회했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좀 주님 앞에 쪽팔리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수고 주님을 더 깊이 사귀어가는 일들에 좀 더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4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그냥 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자라가라. 어디까지?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심겨진 보배로운 그 믿음이 전부 다가 아니라 믿음 위에 믿음이 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저보고 만약에 칼자락을 주고 베드로가 말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더하라 이 내용을 한번 요리를 해가지고 좀 분류를 좀 해봐라 좀 모아봐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모을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과 덕과 지식은 이 세 가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이 덕과 그 다음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무더기를 만들면 절제와 인내를 딱 구분해내면 이 절제와 인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인격의 특성 이거 정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나타낼 때 갖게 되는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절제와 인내 우리 인격적인 성숙함과 내면의 특징들을 잘 갖추면 하나님과 우리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될 것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 형제의 우애와 사랑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범주화시키고 구분하느냐면 하나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믿음 위에 덕을 형성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덕은 탁월함을 뜻합니다. 그거 그냥 보통 탁월함 똑똑하고 박식한 탁월함이 아니라 도덕적인 탁월함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덕이란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아 저 사람은 참 깨끗하다 정말 털어서 먼지 안 않는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덕스러운 사람인지 그의 정치적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 털고 털었는데 아무리 털어도 그가 일을 처리했던 이 일들에 먼지는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털은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먼지를 털어냈는데 먼지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도덕적 탁월함 그 속에 정치적 대적들이 지독한 놈이다 어떻게 이렇게 밥 한 그릇 안 얻어먹었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참 우리 시대에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덕적 탁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도대체가 할 말이 없고 왜 그렇게 삐뚤어졌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덕은 도덕적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그 성숙함을 말하고 있죠.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지식은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 도덕적인 탁월함과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틀리느냐를 분별해내는 지식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과 덕과 지식을 한 꾸러미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특징 위에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내면적인 그 인격적 자질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와 인내인데요. 절제는 정욕을 지배를 할 줄 아는 힘, 자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절제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말과 내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통치 앞에 굴복시킬 때 내 속에 솟아오르는 죄악되고 연약한 악한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통치에 날마다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내 속에 솟아오르는 인간적인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절제입니다. 아울러 인내는 어떤 난관이나 괴로움에 부닥쳤을 때도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내 밖에 엄청난 난관이나 어려운 일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쓰나미 태풍처럼 몰려옵니다. 그럴 때 그것에 내가 꽈락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태풍과 난관 속에서도 내가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내는 담대한 마음, 어떻게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이 난관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과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주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음모래오는 끔찍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인내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책들과 경험들을 소개한 책들을 읽어보면 끔찍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보이는데 왜 닥쳤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 책들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될 만한 끔찍한 고통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읽고 접했던 경험들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후세대교회 교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다 안 해주셨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당했을 법한 인생 속에서 크다 싶을 만한 고통보다 더 큰 이야기는 수백 페이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직간접적으로 당할 때에 그 괴로움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는 인내의 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지 맙시다. 악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에 굳건히 서서 다시 일어섭시다. 그게 인내입니다. 난관과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내 속에 솟아오르는 인간적인 정욕을 통제하고 밖에서부터 솟아나는 여러 덮쳐오는 난관이나 괴로움을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담대한 이런 믿음, 절제와 인내는 우리의 안팎에 여러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설게 만드는 우리 성도의 중요한 내면적인 인격적 자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면에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을 딱 장착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여러 종교적 의무와 또 예배에 대한 의무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사용된 언어는 고대 세계에서부터 자기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는 믿음의 체계 속에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 한다는 뜻이 경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나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내 속에 그런 믿음과 내 인격적인 자질들이 갖추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와 내 믿음의 역할들을 다 할 때 경건이 장착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펼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설명해낼 수 있는 덕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거쳐서 경건과 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7절에 더하라,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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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 더하라 라고 강조하는 이 말은 단어는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 아테네 연극축제가 열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극축제가 곳곳마다 지방마다 열리는데 이 연극축제를 누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관하냐면 대본을 써야 되는 위대한 시인들, 뭐 호메로스라든지 우리 들어봤던 그런 사람들이 대본을 쓰는 겁니다. 이 시인이 대본을 쓰고 그 다음 도시국가들이 국가들이 그 연극을 주최해가지고 이게 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시인이 멋진 대사를 써가지고 딱 노래를 읊고 그 다음 국가가 연다 국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도 그 대사를 읊어내는 합창단이 가동되지 않으면 연극이 상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합창단을 가동해가지고 그 시를 노래를 읊고 연극을 하려면 평소에 합창단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밥을 주고 먹이면서 그 합창단을 유지할 경비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그것을 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럴 때 지역마다 있는 유지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평소에 합창단을 모으고 합창단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막대한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후원그룹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때가 되면 이 부자들이 훈련했던 그 합창단원들이 시인이 썼던 그 시의 대사를 가지고 국가가 통제해서 담화문을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을 모아놓고 이 연극장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짱 등장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기 베드로가 사용하는 더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부자들이 평소에 자기의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합창단을 훈련하고 잘 준비시켜서 연극 상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형태를 더하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우리 속에 심겨진 소중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 성숙시키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과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일면은 맞지만 상당히 많은 면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드러내고 수고해야 될 책임과 희생과 노력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처럼 경건한 훈련을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왔다 갔다만 하고 뭐 내가 적절하게 가려서 이 프로그램은 좋고 내가 이 시간을 참여하지만 다른 시간 내가 안 하겠다. 다른 시간은 안 하겠다. 내가 다른 시간들은 그렇게 의미를 못 두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취소 선택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오늘 베드로는 구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라고 비유합니다. 근데 좀 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근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독한 근시.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조금 멀리 떨어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뭐지요? 경건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현세적인 것에만 발을 동동 굴린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출산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먹을 것, 내 자식 공부시킬 것들,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소망을 전혀 바라볼 만한 능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이 핵심이고 마지막에 채워질 약속들이라고. 그것들보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모두 맹인이고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큰 오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근시들밖에 없어요. 두꺼운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쓴 채 내 주변의 여건들만, 내 주변의 것들만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조금 더 잘 관리할 줄 알지,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이 지구에 벌어지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내가 몸 낳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도통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수들, 교사들부터 타락해가지고 정권 모니터를 띄워놓지를 않나. 이것저것 학교에서 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사하면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상당수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양심의 틀이 나가지고 안 되죠. 제 인생에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저를 질책하셔야 합니다. 아, 당신이 목사로 그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보니까 당신도 똑같네 뭐. 여러분은 저를 손가락질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싶을 만한 설교를 듣고 싶으면 그렇게 저를 찌르셔야 합니다. 제 스스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찌르겠지만, 이게 아니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야 하고 울어야 하고 우리는 통곡해야 하고 내 삶에 이건 사라져야 한다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근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구절 말씀으로 깊이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위대한 은혜에 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잊혀지게 될 것이다. 건강한 신앙은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죄악의 상태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영광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들을 부릴 듯하게 그렇게 갖추어가는 것이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경건한 훈련, 신앙의 삶들을 더 훈련하면서 힘쓰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며 쓸모있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10절 뒤부터 11절까지 내용도 경건에 힘쓸 때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리게 됩니다.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다면 니처럼 살아야 되나? 부담스럽다. 안 살아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봐라. 야, 쟤들 저렇게 산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너무 힘들겠네. 에이, 차라리 안 믿으란다. 그거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종국에 내리실 심판에 대한 공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야,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 거 맞나? 야, 근데 무섭다. 좀 뭔가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도대체 저렇게 살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한번라도 한번 알아볼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수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왔다 갔다 하고 슬쩍 은근슬쩍 양쪽에 발을 담근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가 많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네가 교회 다녀? 에이 그 차이 누구나 다 내가 목사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아니 수준 높다는 말은 좀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고 네가 그렇게 된 게 예수 믿으면 나 안 다닌다 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리려면 정말 우리가 경건에 힘쓸 수밖에 없고 더 깊이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 때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11절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니라 베드로의 약속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붙들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교훈에는 두 집단을 동시에 책망하는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있던 이 베드로스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괴롭히던 두 가지 중요한 집단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위와 열정으로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주의가 하나 붙이고 있고요. 교회 주변에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믿는 것보다는 율법의 행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 이걸만 강조하는 거죠.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신령한 지식만 강조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이 윤리적인 모습을 무시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나는 신령한 지식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착각하던 영지주의, 이 둘 모두를,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모두를 거부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내면도 다듬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힘써 알리고 또 이어가야 할 것을 베드로가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가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형성시키며 우리의 인생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을 가지고 평소 베드로가 어떻게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제 강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구절을 찾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외쳤던 그의 선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힘써서 더해가면서 키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얻는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거룩한 삶을 힘쓴다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 분명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이 순수하고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선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임과 동시에 그것을 은혜로 아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수고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 더욱 힘써야 될 부분들, 더해가야 될 부분들, 우리 개인적인 내면의 모습이나 관계나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생명과 구원에 입각해서 또 아름다운 삶을 잘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같이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선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경건하게 건축해 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